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요즘 20, 30대 70%가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취업과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관계의 단절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도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7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는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이 2절 3절을 꼼꼼히 읽다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이사야의 글에라고 했는데, 사실 2절은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다. 말라기와 출애굽기가 혼재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실수일까요? 분명히 이사야의 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놓거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대표해서 기록하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예언자들의 이름을 나열한다든지 그 예언자들의 글을 우리가 소개할 때 더 중요한 예언자의 이름을 앞에 놓거나 순서상으로, 아니면 더 중요한 본문 구절을 대표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고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사야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사야의 이 본문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새로운 출애굽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길을 준비하라, 3절에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분명히 다른 구약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동일한 길을 준비하라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반복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강조죠, 강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사신들이 먼저 가서 길을 닦았습니다. 돌을 치우고 구덩이를 메우고 평탄께 만들죠. 왕이 오시는데 길이 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오시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가 와서 길을 준비하는데요, 그 사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드디어 지금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왜 광야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새로 건축한, 무너졌던 성전을 새로 건축해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러한 웅장한 성전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절을 했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닌 보잘것없는 광야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란 무엇인가?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도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릅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명절 기간이니까 제가 서울역에서 목포를 가려고 KTX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부산 가는 차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 잘못 탔다, 그리고 걱정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음 역인 용산역에서 바로 내려서 목포 가는 기차를 타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후회나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전파합니까? 너희의 방향을 바꿔라, 너희 행동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두,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학자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바리새인도, 세리도, 종교 지도자도,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모두가 다 광야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는 계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광야까지는요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거리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광야로 갔습니까? 그토록 그들이 숭배했던 그 화려했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의식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완전히 고백하다,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인정할게,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광야에서는 나를 숨길 공간이 없잖아요.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영혼으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건넜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한마디로 옛 삶의 끝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그 경계선이 요단강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은요,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것은 단순한 그 의복의 묘사가 아닙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서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옷을 입고 광야의 거친 음식을 먹고, 그리고 7절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잠시 미뤄놨던 핵심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왜 광야입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은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친 땅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광야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광야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구약에서는 이 광야를 주로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황무지, 사막, 사람이 정착할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미드바르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다바르라는 뜻이 재밌습니다. 말씀하다,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조한 사막을 나타내는 아라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황폐한 땅을 나타낼 때 쓰는 예시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요,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미드바르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였을까? 구약에서 광야는요, 첫 번째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또 광야는 전적인 의존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광야는요, 거친 땅이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가 성경에서는 어떤 곳입니까? 정리를 하자면 광야는 시험받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광야는 고난의 자리지만 변화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사람이 떠난 곳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복음을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는 종교적인 허식이 없는 곳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웅장한 건물, 화려한 제사장들의 의복, 엄격한 의식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려지는 제사들, 피냄새, 향냄새,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라고 외쳐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죠.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었고 그들은 형식은 지켰지만 심령은 죽어있었고 그들은 율법은 암송했지만 하나님과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아멘. 아멘. 광야에는 화려한 건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종교의식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신분이 없고 광야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출애굽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간을 살았던 곳이고 광야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곳이고요 광야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출애굽의 기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애굽은요 더 위대합니다.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아닌 죄에서 노예 상태가 아닌 영적인 속박에서 더 위대한 모세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의 떠나가심이 뭘 의미합니까? 그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그의 떠나가심을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엑소도스. 출애굽과 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바로 그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새로운 출애굽을 예언했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잖아요. 이 미드바르가 어디서 왔다고요? 다바르, 말씀하다,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광야를 볼 때 황폐하고 거칠고 죽음의 땅 그리고 고난의 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다윗은 광야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광야에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타난 광야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리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단지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취업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또 떨어집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관계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연애가 또 깨지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다들 바쁘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외롭습니까?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경제적인 광야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막막하고 월세를 내기도 벅차고 알바를 뛰어도 빚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미래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영적 갈급함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기도는 하는데 공허하고 성경을 읽는데 메마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많이 사신 선배님들 한번 과거를 추억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광야길에 있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끝이었나요?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랐을 뿐이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성전에서가 아니라 안락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다시요,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남아있는 곳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이 있는 곳이고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곳, 내가 더 이상의 의지할 것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혹시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된다. 광야가 끝이 나고,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광야가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가요 버림받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광야는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십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광야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서도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나의 광야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광야에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엑소몰로게오,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번 주부터라도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휴대폰을 끄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돌이켜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를 회개케 하소서.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에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광야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광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광야에서도 복음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광야를 통과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례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광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